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이나 계획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의 배후에서 돌보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볼 때 인간들은 놀라움과 감탄을 연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실 때 나타내시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돌보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노아가 처해진 상황은 150일 동안 방주에서 온갖 짐승들과 그의 식구들이 홍수 가운데 살았던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돌보심과 안식으로 인해서 홍수의 피해로부터 안전히 건짐을 받았고 보호하심을 받았지만 온갖 들짐승과 육축을 뒤섞여 사는 삶은 결코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겪은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가히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홍수가 난 지 그런 상황에서 홍수가 난 지 150일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렇고 이렇게 힘들고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이나 이 홍수가 다할까? 언제쯤이나 홍수가 계속 오고 이제 언제쯤이면 멈출까?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염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과 여건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처한 상황의 변화는 놀랍게도 시작이 됩니다. 이 절을 보면 기품의 산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합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가마해져서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노아와 방주에 있는 이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놀랍도록 변화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시점에서 그냥 단순한 자연계의 한 현상, 순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8장 1절에서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킨 분은 단순히 자연계의 현상이 아닌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려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여기 권렴했다라고 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요즘 성경 개정판에서는 육축을 들짐승과 노아와 하나님이 그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기억하사, 권렴했다는 말이 기억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적인 변화, 이런 모든 자연계 현상의 극적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줬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억했다는 말, 그 기억이 모든 현상의 변화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 이 자연계의 현상과 이런 것들은 자연계의 현상이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억했다, 이 히브리어로 자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깊이 새겨서 늘 기억하고 있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늘 기억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들 깊이 늘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기억 보시면 언제 어느 때 기억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과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정말로 고통 소리와 울부짖음과 탄성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그 탄원의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셨다. 고통 가운데 그들이 처해져 있는 환경과 아픔과 그런 것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다는 말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런 우리의 그런 답답한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관념하고 계신다, 그것보다 더 은혜가 되는 말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억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단순히 기억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기억만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것과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사람들도 기억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기억만 하는, remember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알입니다. 그냥 단순히 알거나 기억만 한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인식한다, 인지한다라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이 목적하고 의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라는 말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역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그 고통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주셨다, 그래서 기억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서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가 처한 애굽에서 기억했을 때 그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방법으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섭리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먼저 레드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구속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길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무엇이에요? 바로 섭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 의미상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새로운 환경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그의 백성들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 여건이,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처한 이 상황이나 여건은 정말 견디기 힘들고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환경 속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와 그의 백성들을 신실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셨다는 이 사실로 하여금 모든 상황의 극적인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은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언약의 자녀들,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무엇인데, 내가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돌보주시고 케어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주시는 그런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올바른 성경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깨닫건 그렇지 못하던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섭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오피니언, 의견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회입니다. 이런 시대적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이 과연 그르냐 옳으냐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시대적인 요구요, 시대적인 어떤 트렌드요, 어떤 방향이요, 경향이요, 풍조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납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의 사회에서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들 어른들은, 다들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해.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다들 그런데 뭐, 다 이런 식입니다. 무엇이 과연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이런 시대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상실된 사회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지 판단력이 있고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데 무슨 결정을 하겠습니까?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올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판단력이 있고 그에 따른 결정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시대적인 요구, 추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곤란한 말이죠. 그런 곤란한 말들을 크리스천이면서도 서슴치 않고 요즘 말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별력, 판단력의 유일한 기준이요 잣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어떻게 상황을 분별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그가 처한 상황을 알기 위해서 이모저모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까마귀를 통해서도 알아보려고 하고 비둘기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먼저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별을 그가 하려고 합니다. 7절을 보십시오. 무리 150일 후에 감안 후 또 40일을 지나서 이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보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안 여부를 알고자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셔서 우리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뭐 그냥 가만히 있지 라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늦장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벌써 그는 이 상황이, 그가 처해져 있는 여건이, 시츄에이션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나름대로 분별하고 그 여부를 알고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분별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그가 그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어보아 감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10절을 보면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다시 비둘기를 방주해서 내어보냅니다. 느긋하게 게으르게 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지금 그가 해야 할 바를, 다음에 해야 할 바를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서두르지도 않고 그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세심히 살피고 분별하고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세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산다는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둘기를 내보내는데도 굉장히 끈기가 있어요. 뭐 한 번만 내보내고 내보내면 되지만 여러분 비둘기를 내보내는데도 이렇게 인내심을 가지고 침착하게 자기가 해야 할 바를 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노아에게 허락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 식대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그런 시추에이션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세밀히 분별하고 찾고 알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아의 자세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그가 방주에서 나가면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당연시하고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알아서 해주셔야겠다는 그런 생각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바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반응하는 자의 자세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분별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분별하는 그런 분별하는 자세가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진리가 비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하는 현상이 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비진리가 진리가 돼도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분간을 못해요. 단순히 상황에 대한 분별은 자기의 삶에서 약간의 미스테이크가 되었지만 진리냐 비진리를 분간하지 못하면 그것은 영생이냐 영생이 아니냐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상황에서도 인식을 하면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가 경솔하게 쉽게 행동하지 않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그런 분별력을 보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그 분별력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력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서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분별력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그래서 내가 상황은 알지만 결코 내 마음대로 쉽게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결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에 따라 분별하고 결정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판단의 정중앙에는 내 자신의 지식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나 인간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분별력 안에 그 분별의 판단에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의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노아의 그런 분별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가 이 시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인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분별력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 분투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어떤 심미적인 체험으로 꿈으로 분별하겠다고 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에서 잘 모르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동경하고 그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물론 기독교 안에도 체험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의 체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그걸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의 체험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인 현상 같은 것을 만약에 추구하고 나간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극단의 신비주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에서도 초대교회의 역사상 중세에서도 이 신비주의자들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중세시대나 초기시대나 교부시대나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다 이단으로 전락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아무 성도님 이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dangerous한 말입니다. 위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직통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했다는 것을 운운하면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비기독교적이에요.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본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선지자들이 그들 위해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나니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말씀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허탄한 이상, 신비적인 이상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복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점을 치듯이 무엇이 일어난다, 앞일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꿨다가 그 꿈이 다 맞습니까? 맞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 맞는 경우도 있죠. 근데 꿈이나 환상이나 나의 체험이나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것이 판단력에 분별력에 중심에 서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백성들이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를 궁금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책망합니다. 근본적으로 앞에 일어날 장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적인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 어떻게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장래일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런 예언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에스겔 선지자의 내용이나 이사야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런 선지서를 통한 내용은 장래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참 회개자의 삶, 참 돌이킴의 삶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그걸 안타깝게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어떤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고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 가라 하면
네, 가겠습니다. 말씀이 서라 하면 쓰겠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이 명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최종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노아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 그런 분별을 하며 살아갔던 인생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노아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순종의 삶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이 동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을 때부터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죠.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방주를 완성하고 끝에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지키고 순종으로 완성하는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좀 하다가 스탑하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초지일관되어서 끝까지 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가 물이 거친 사실을 알고 바로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그가 나름대로 분별하고 나름대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분별했는데도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는 노아가 물이 거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는 거친지라 거쳤더니 말랐더니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상황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나가도 돼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나가도 됩니다.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계속해서 말랐더라 거쳤다라는 말이 뭡니까? 충분히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이성적 판단과 지식에 근거해서 경험에 의해서 보고 육관적으로 보니까 지금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섣불리 행동하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별을 했지만 분별력이 있지만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력과 분별력에 그는 뭔가 아직도 다 성취되지 않고 뭔가 아직 그는 그 상황에서 기다리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16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명령문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라는 이 말을 듣고야 그는 액션을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막연하게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스페시픽한 하나님의 커맨드에 명령에 내가 움직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고 할 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말씀에 따라 예스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순종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쳤고 말랐다고 이러한 상황에 충분히 나갈 수 있는 환경적으로 되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방주 속에서 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방주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방주가 이 사람들이 방주의 삶을 사는 시작이 그 7장 10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11절에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2월 17일에 비로소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서부터 홍수가 났고 방주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 601년이라고 했습니다. 노가 나이 600년이 아니라 601년에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600년에서 601년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10개월 13일 정도 지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도 거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2월 27일 그 다음 달입니다. 2월 17일 그러니까 1년 12일이 되는 날이에요. 1년 10일.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서 갇혀서 이제 상황적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인식할 때 물이 거치고 표면이 다 마르고 땅이 마른 이 시점에서 그들이 얼마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자기가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고 상황적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는 나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별력의 중앙에는 그의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에 있어서 결정 짓고 싶어서 그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까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분별 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이래야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시대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과 진리냐 비진리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자들은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그 순종이 더불어 요구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여러분 반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섭리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방주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방주가 아 이거 내 방주야 내가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LA에서 교회를 건축하다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분쟁도 일어나고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나 헌금을 이 교회에다가 했는지, 우리 교회 새 성전 건립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내가 여기다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헌금이고 제목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그래서 이거 내 교회야, 내 교회. 내 말 들어야 돼. 내 교회인데 왜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근데 노아가 내 방주라고 안 합니다. 이거 내 방주야. 하나님이 지으라고 했지만 이거 내 방주야. 내 방주라고 생각했으면요. 노아가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들어가 버렸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도 성경에 보시면은 우리가 7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가는 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방주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물이 다 거쳤기 때문에 상황이 지금 거친 상황이고 말라진 상황이고 상황이 그렇게 되어지고 상황을 내가 나름대로 분별하니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찮게 보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찮은 계명같이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귀 보이지 않고 별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계명과 말씀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큰 말씀만, big commandment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말씀은 지켜야 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계명은 소홀히 여기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순종은 정말 철저하게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이 순종의 삶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그의 순종을 보면서 노아가 바깥 이런 상황을 세밀히 살폈을 때도 우리가 방주로 나갈 최적의 타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이 거치고 말랐을 때 우리 같으면 아 지금이 베스트 타임이다, 우리 생각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는 것이 있으니까 지금이 바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노아는 보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지금이 내가 하면 된다, 방주를 짓고 난 다음에 지금이 나갈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최적의 시간이다, 베스트 타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성과 판단력을 그는 거부하는 거예요. 판단을 분별하고 판단을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판단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나의 결정이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마지막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노아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것을 어떤 것을 분별하거나 판단할 때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결정하겠다, 말씀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겠다,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물이 거쳤습니다, 말랐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노아보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노아만 못했겠어요? 노아가 더 잘 알겠어요? 그 상황을 인식하는 게 노아가 더 잘 알겠어요? 아니면 베스트 타임이 나가는 방주에서 나가는 베스트 타임이 하나님이 더 잘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못 알고 계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알 때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더 잘 알아요. 어느 때 하나님이 액션을 취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장 그 베스트 타임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정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 그 베스트 타임이, 최적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 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탁의 신앙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신앙이 바로 의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방주 바깥으로 이끌어가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 순종의 삶은 불가능한 것 같아. 여러분,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데 인간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이성으로 경험으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나의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의지를 꺾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기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순종의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자의 삶입니다. 그럴 때, 그 순종을 할 때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삶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 체질이 안 변한다, 기질이 안 변합니다. 아닙니다. 순종을 안 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변화시킵니다. 이끄십니다. 구원의 역사로, 성화로 하나님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아멘. 아니면 불행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의 조건, 행복으로 가는 길, 어떤 길일까요? 자기 생각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나의 생각, 의지, 지식, 경험 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이고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갈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행복의 그 물결들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불행할까요? 제가 말씀만 드린 거에 반대입니다. 내가 제일 잘났어. 나의 경험, 학식, 지식, 내가 제일 잘 알아. 날 좀 알아줘. 아, 이 교회는 왜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날 왜 안 알아주는 거야? 내가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따라야 되는데 도대체 아무도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이 론리해져요. 고독해집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쳐다보지 않고 슬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삽니다. 대중 가운데 고독을 경험하며 삽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과 지식과 경험과 노아가 했듯이 우리도 부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권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찮은 것 같이 보이지만 방주에 나가려는 타이밍까지도 그는 기다려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바보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다 없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진정 하찮은 계명 같은 정말 귀 보이지 않는 계명까지 순종하는 우리들의 몸부림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태도와 삶을 볼 때 사람들은요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저렇게 바보같이 예수를 믿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없습니다.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순종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의 삶의 어루만짐을 통해서 터치하심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기질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변화의 삶을 살았던 것이 노아의 삶이고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동행했던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꺾을 때 나의 자아를 꺾을 때 십자가를 칠 때 나를 부인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대로 분별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삶을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표본으로 이그잠플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본을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과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달으시고 그 순종의 삶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계획이 그 섭리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섭리하실 때 그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분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했다고 하셨죠? 권렴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노아가 끊임없이 상황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구원의 역사의 길로 완성시키시고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을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전적으로 우리 삶을 의탁하며 순종하며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 섭리하시는 길에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 섭리하시는 대열에 여러분들이 서서 주님 앞에 말씀을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주님 앞에서 그런 거룩한 믿음의 대열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